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2015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푸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10년 해도 못할 일들을 2015년 한 해 이루시는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남미,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 태국,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그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상페르부르크로 집회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어도 되겠느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나타내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오늘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책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아까 그 김재홍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러시아의 상페르부르크의 TVN이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이 방송국은 세계에서 러시아어로만 나가는 방송인데 183개 나라에 이 방송이 나가요. 제가 2013년에 상페르부르크 거기 월드캠프에 갔는데 그 방송국에 저를 초대해서 인터뷰를 좀 하죠. 한 30분짜리 프로에 나가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작년 2014년에 다시 이제 상페르부르크 갔는데 그 방송에 다시 저를 인터뷰하지 요청을 했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PD하고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방송할 것으로 이제 의논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통상 그 P PD하고 방송되는 프로그램 내용 이제 쭉 설명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 이제 방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프로듀서는 여자분인데 방송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내게 하지 않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신앙 이야기만 계속해서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분을 보고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보통 이제 방송 PD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길어야 20분입니다. 10분이 그냥 뭐 보통 시간인데. 그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아나운서도 여자분인데 그냥 계속해서 신앙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거의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면 거의 그 나라 대부분 방송에 초대를 받아 나가서 방송을 하고 하는데 이런 방송국도 있구나. 이 방송국 지원도 너무 신앙심이 좋다. 그리고 방송을 마쳤습니다. 작년 나오는데 국장님 비서가 문 앞에 기다리다가 목사님 바쁘시지만 국장님이 잠깐 뵙자고 합니다. 제가 그 방송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국장님하고 한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당신 바쁘겠지만 이번에 7월 달에 우리 월드캠프 하는데 한국에 한번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나 한국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나라라고 한국에 월드캠프를 오셨어요. 그분이 3일 동안 우리 월드캠프에 같이 계셨는데 마지막에 떠나면서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캠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열흘쯤 휴가를 내서 오는 건데 3일밖에 못 내서 죄송합니다. 저 돌아가야 합니다. 이 집회 너무 은혜롭습니다. 나 전 세계 다들 이런 은혜로운 집회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하게 그분은 러시아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한 몇 달 있다 연락이 왔는데 박 목사님을 우리 방송국에 방송을 하도록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 뭘 할까? 그래서 창세기 같은 걸 많이 했고 마태복음 강의를 복음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문화사건이 있어서 검사님이 나를 보고 해외 좀 나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153강을 녹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게 러시아로 통역할 사람이 없는데 러시아에서 온 이 헌덕 목사님 아들 이 영민이가 군대 가려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야 너 통역 좀 해라. 153시간을 녹화를 하는데 하루에 어떨 때 막 6시간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막 다리가 붓고 힘이 들어서 막 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기 군대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대 가지 말고 녹화하고 가.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그 부대에 가서 내가 꼭 안 가면 안 되겠느냐고. 된다고. 그 대신에 감옥 가면 된다고. 그래서 혹시 안 가는 길이 없느냐고. 조금만 미루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만일에 당신이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가야 한다고. 그리고 형제가 문화 한의원에 진찰해 보니까 한의사 황효정장 깜짝 놀라면서 너 심장이 현재 너무 나빠가지고 그냥 군대면 큰 문제 생겼다고 한 달 치료를 해야 한대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래 한 달 치료한다고 진단서를 떼가지고 군대 가니까 그럼 다음에 오락 하면서 허락이 됐어요. 한 달 동안 방송 녹화하면 치료를 하는데 형제가 너무 가슴이 편하대요. 난 가슴이 답답해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그래 막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러시아 상페드르부르 가서 그 방송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방송국이 우리 방송국처럼 됐어요. 국장님의 마태복음 강해를 너무 좋아하고 러시아 전국에 다 나 여러 또 방송국에 나가고 우크라이나 뭐 그 외에 또 저 뭡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니고 여러 나라에 한 183개국에 나간다 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우리 MOU 맺자고 서로 협력해서 가자고 좋다고 그 방송 우리 방송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러시아에서 하는 동안에 그거 다 녹화해가지고 방영하고 그 다음 우리 월드캠프 광고해주고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이스라엘의 러시아인이 러시아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일 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다고 들었고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피난에 가기 좋은 데가 러시아였다. 독일의 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 이스라엘 독립에서 전부 그분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갔는데 이제 막 다시 이 러시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방송을 보내려고 하고 앞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이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제가 이야기 우리 교회 형제님도 모두 알 겁니다만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 하면 100번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작년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진주교회 가서 칸타타 공연을 했어요. 마치 진주교회에서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데 그때 합천교회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합천교회 한번 오세요. 합천교회 한번 오세요. 합천은 제가 옛날 합천군 봉산면 압곡동에 살았잖아요. 절대로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 미숫가루 드실 때 합천하고 고향을 묻지 말라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미숫가루를 먹는데 그 가루를 아 입어 넣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님 친정이 어디세요? 이게 합천 갈 때 그냥 합이 안 되고 공기를 빨아들여 합천 간대요. 공기를 빨아들 때 뭐 미숫가루가 다 마른 게 목에 붙어가지고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숫가루 입어넣었을 때는 절대로 합천하면 안 된대요. 형 한번 합천 한번 해보세요. 합체는 그냥 안 되고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합하기 때문에 입에 마른 미숫가루가 잔뜩 뜨는데 공기를 빨아들여 그게 다 날라서 목에 붙어가지고 죽었다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합천은 압곡동에 가서 그것부터 배웠어요. 합천교회를 전에 우리가 이제 마치고 갔는데 한 11시쯤 도착했는데 형제 자매들은 아무도 아직 안 왔어요. 교회 예배당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 둘 모여서 밤 12시에 이제 합천교회 형제들 이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이제 신앙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 마치고 이제 좀 자려고 하는데 12시 훨씬 넘어 자려고 하는데 젊은 부인 자매 한 사람 나왔다 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이 저 이제 못 살겠어요. 그땐 뭐라 그래요? 죽으라 그래야 돼요. 그래도 살으라 그래야 돼요. 이 부인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남편하고 결혼해 22년이 됐대. 남편이 2년 동안은 구원받은 것 같더니 2년 딱 지나기 시작하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매일 술만 마신대. 소주를 하루에 7병, 8병, 9병, 10병, 많이면 12병. 아침에 딱 일어난 사발에서 소주 2병 딱 털털털털 나가지고 이제 한 사발을 마시고 일과가 시작된대. 밥도 안 먹고. 목사님, 저는 술취준배기 사님 너무너무 진절머리 나요. 막 참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울지 말고 내일 새벽에 남편 데려오라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회 때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남편하고 나오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죄사함 받았냐고, 죄사함 받았다고. 진짜냐고, 진짜라고. 구원은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웬 술을 그렇게 마시냐고. 형제 없어서 술집이 술장사 안 되느냐고. 형제가 이제 구원 받고 난 뒤에 아내하고 결혼도 하고 누구보다도 이 형제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술을 마셨는데 형제가 막 술을 끊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다. 술을 끊으려고 안 해본 짓이 없다. 그런데 안 돼,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 술 끊으려고 생각만 해도 막 골치가 아파 답답해. 그 제가 그 형제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첫 번째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이 형제가 믿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술을 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형제 구원받았으면 이 형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어렵다든지 힘든다든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이유는 믿음의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자매가 어떻게 돼서 세상 친구를 사귀었다 하던 남자친구를 자기 그 친구 너무 좋고 친구도 자매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그 남자친구 아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 이단이니까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월요일 날 오전에 저하고 만났어요. 9시였어요. 10시 좀 지날 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이나 병이 낫는 것이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이나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사탄의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인데 내가 나를 바꾸려고 내가 나를 변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일 먼저 제가 이사야 53장 6절을 그 청년에게 펴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걸 읽어보라. 다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이사야 53장 6절 그 말씀 속에서 질문을 딱 하나만 하면 싶은데 해도 좋습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죄가 있습니까? 하더니 자세히 읽어보네. 죄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습니까? 왜 없습니까?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에게 담당시켰으니까 없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었어요. 성경 말씀에 의인으로 되어 있네요. 성경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차이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어도 우리 죄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태어나 19살 때까지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장로님도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더러운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흰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의 죄로 피로 우리가 씻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대구에 파동이란 동네가 있어요. 파동. 수성 못 좀 지나가면은 제가 1973년도에 그 파동에 살았어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 이제 첫날 저녁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나하고 셋이 이제 잠을 잤어요. 밤중중 됐는데 막 우리 은숙이가 막 소스라쳐 울면서 고함을 우는 거예요. 그날 막 기사침 옮겨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데 잠이 이렇게 짜증이 났어요. 여보 왜 애를 그렇게 울리고 그래요? 얘가 괜히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다시 끌어안고 도삭도삭 하는 애가 잠이 들었어요. 저도 잠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또 애가 막 소스라치고 우는 거예요. 제가 막 짜증이 나서 여보 왜 애를 울리느냐고. 얘가 아무 일이 없는데 운다는 거예요. 불을 켜보라고 해서 불을 켰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일어났으니 화장실 간다고 이제 나가요. 방문에 찬바람이 싹 제 안에 그대로 팍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연탄가스를 마시면 찬바람 속에 넘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은숙이가 셋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아마 우리 딸이 안 울었더라면 그 있던 아침에 우리 셋은 시체가 됐을 거예요. 제가 잠자고 있는 우리 애기 은숙이를 안고 가다 넘어지면 다칠까 봐 방 쪽으로 밀었어요. 방문 쪽으로 밀어내고 방문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좀 도와달라고 막 옆방에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웬일이냐고. 아, 우리 연탄가스를 마신 것 같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 옆집에, 이제 옆방이죠. 같은 집 아닌데, 옆방에 그 마루에 이불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밤에 잤어요. 그 옆방 아줌마가 동김치 국물을 넣는데, 야 연탄가스, 우리 조상들이 연탄가스 마실 거 미리 알고, 그 개발해가지고, 뭘 막 골치가,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픈데, 탁!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그 이튿날,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 옆집, 이웃집, 주인집하고 옆집하고 우리 셋이 그 집에 사는데, 가족들이 와서 보고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한 가족이 몽땅 교회를 안 나오니까 집사님하고 뭐 열 권사 한 대여섯 분이 심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우리 옆방에 있는 목사님이 나가는 그 교회 나간다고 왜 그러냐고 죄사함 받은 죄가 없다고. 그런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우리 방에 왔어요.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 그때 저는 뭐 이제 아주 새파란 30대, 갓 넘은 사람이고, 그 목사님은 60대 초반쯤 되는 건데, 목사님이 당신 죄 없어! 죄 없어! 죄 안 지어! 죄 안 지어! 밥, 저 변수 안 가! 막 빠지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매일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고.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요? 뭐?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죄 용서 안 받는 사람이지, 그죠? 안 받나? 계속 물었어요. 죄 용서도 안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죄인 속에 성령이 임해요? 죄는 여호와 우리 사이를 가는 담이 된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없이 성경이 이해가 갑니까? 성경도 이해 안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졸지의 목사님이 가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빠뜨리 가자고 양도동금이라고 막 자기 우리 양 훔쳐갔다고 안 훔쳐가고 자기가 걸어왔는데 양도 아니던데 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돼요? 아멘 한번 해봐. 아멘 되시는 분, 안 되는 분 하지 말고. 예, 아멘 되죠? 그러면 여러분, 죄를 사하는 건 못 사면 내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책임입니다. 죄 안 사해졌으면. 죄를 못 사했으면 예수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으니까. 자동차 정비사가 내 차를 고치러 왔다가 잘 못 고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정비사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어떤 분이 저 음식을 차려주었던 자매님 우리 집에 오셔서 했는데 밥을 못 했으면 그분 책임이지요. 죄가 안 씻어졌다면 내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를 씻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왔습니다. 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누가 처리했습니까? 여자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가 그 심홍서병제를 보니까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걸 느꼈냐면 내가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요. 저도 지난 여름에 소주 한 잔 마신 적이 있어요. 강릉에 수영에 가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해수욕을 저 손자들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스 박스에 뭐 어떤 회사에서 막 잔으로 거기다 막 음료수 갖다 잔뜩 쌓아놓고 사람들 다 취소가는 거예요. 보니 공짜가 되고 저도 나도 하나 취소가면 되냐고 그래 된다고 가져 그렇게 한 열댓 개 취소를 하다가 한 개만 취소가지고 왔어요. 바다가 이제 손자하고 또 조카 며느리하고 이렇게 죽 있는데 제가 딱 따라가 마시게 맛이 이상해요. 우리 며느리가 그 조카 며느리가 그 아버님 그거 소주 같습니다. 야 그 소주 아니야. 내가 아주 옛날에 소주 마시면 소주 맛 아니랬던데 그랬어. 걔가 하는 말이 그거 처음처럼 그거 소주 맞습니다. 저는 처음처럼이면서 근데 내가 아주 옛날에 아버지 술 드실 때 소주 조금씩 마셔 봤거든. 근데 탁 쏘면 독하던데. 그래 제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요즘은 소주들을 여자들도 마시기 좋게 옛날엔 30도였는데 18도로 도수를 낮춰서 소주 맞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그때 술 딱 끊어버렸어요. 저는 소주인지 정말 모르고 마셨어요. 형제는 자기가 소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꽉 찼는데 자기 못 이기는데 자기가 소주를 끊으려 막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봐도 참 불쌍한 것이 막 소주 마시면서 아내가 불편해가 교회 형제자매들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 일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산에서 나무 베는 일을 이제 산림청에 나무 베는 일을 하는데 산에 나무를 베다가 막 토막 잘라다가 쪼개서 교회에다가 예쁘게 쌓아놓고 막 술 마시는 대신에 그 값으로 그런 일은 막 교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그 영역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주일날도 술 마시고서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제가 딱 형제를 봐요. 형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죄를 짓는 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우리 책임이지만 알겠어요? 죄를 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잘못 씻어도 내 책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책임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못 씻으니까 예수님 죄를 해결하고 와서 예수님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책임을 맡으셔서 완벽하게 주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를 믿는 분은 주님 내 죄 사했다고 믿고 그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 주어진 내 죄는 무엇이다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예수님이 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떠면 되게 교만하지 그죠? 예수님도 못한 길을 지각이게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 진짜 교만이 막 꽃이 피고 몽둥이에 싹이 났다 꽃이 꽃이 피다가 뭐 하여튼 그래요.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첫눈에 아, 이 형제 신앙 문제를 딱 발견했어요. 이 형제는 자기가 구원받은 선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술을 끊으려고 하고 자기가 막 거룩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성경 깨달으려고 하고 자기가 충성하려고 하고 그러면 신앙이 무지 어려워요. 친애하는 인천 지방에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비행기를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에 다시 말하면 100만 마일 이상 탔어요. 현재 제가 대한항공 130만 마일을 탔어요. 참고로 지구 한 바퀴 도는데 3만 마일이면 130만 마일이면 얼마나 지구는 몇 바퀴 돈 거예요. 무지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타면 대한항공 항상 1등 고객으로 특별 고객으로 우대를 해줘요. 근데 재밌는 건 전 대한항공 비행기 거의 다 타봤어요. A380 2000원의 큰 비행기 보잉 747 보잉 777 뭐 크고 적은 비행기 무지무지하게 타봤어요. 저 비행기를 딱 타가지고 티켓팅해서 비행기 딱 타러 가면은 비행기 자주 타니까 아 오늘 비행기는 A380이구나. 여러분 새로 나온 유럽에서 만든 A380은 비행기 엄청 커요. 크고 그 다음에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비행기는 하도 크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 불어도 부는 같지도 않아요. 저건 비행기 타고 가다 막 휙휙 날리면 비행기가 푹푹 이래요. 막 근데 너무 편해요. 어떤 데는 보잉 747, 안에 보잉 777. 비행기 많이 타는 그런 거 잘 알아요. 어? 오늘 A380이네. 딱 비행기 타. 걱정 안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A380 조종할 줄 모르거든요. 보잉 747 조종할 줄 모르거든요. 보잉 777지도 조종할 줄 모르거든요. A300도 조종할 줄 몰라요. 그 비행기 바뀌어도 하나도 문제야. 조종사가 딱 맞는 조종 딱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조종원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조종사가 다 해줘요. 신앙이 그렇게 해야 되면 저는 이제 막 어떤 사람 비행기 많이 타면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파라과이에서 서울에 오는데 파라과이 상파울로까지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상파울로에서 LA까지 13시간, LA에서 서울까지 13시간, 그러니까 24시간, 30시간쯤 비행기를 타요. 그런데 상파울로에서 딱 비행기 타려는데 그 티켓팅한 대한항공 직원이 어? 선생님 밀리언 마일러네요. 아, 예. 오늘 1등석 자리 남는데 1등석 드리겠습니다. 고맙지요. 저는 제일 기쁠 때가 그럴 때입니다. 밀리언 마일러 종종 그래요. 한번 불란서 파리에서 에어프랑스를 탔는데 그때 이제 불란서 비행기죠. 똑같은 스카이팀이라서 같이 통해요. 저 밀리언 마일러니까. 한참 앉아 이제 비행기 떠나려고 그러는데 승무원이 와서 혹시 당신이 미스터 박이냐고. 내가 미스터 박이라고. 따라오라께 왜요? 하니까 그 아가씨가 1등석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야, 진짜 에어프랑스 1등석 무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1등석에 갔어요. 비행기가 떴어요. 승무원 불러가지고 식사 언제 주느냐고 그랬더니 여기 1등석이라 하더라고. 아, 1등석인 건 아는데 식사 언제 주느냐고 하니까 1등석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준대요. 여러분들 앞으로 비행기에서 1등석 타고 다니세요. 돈이 좀 비싸긴 하지만 1등석 탔어요. 식사를 막 저는 죄송하죠. 우리 어릴 때는 음식이 귀할 때라서 음식 남기는 습관이 없어요. 많고 적은 건 상관 안 하고 배야 붙여도 입에서 넣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시큰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승무원이 혹시 화장실 안 가시겠느냐고. 왜 그러냐고. 화장에 다녀오시면 우리가 이 비행기 의자를 침대로 만들어 놓겠다고. 잘 만들어 놓으라고. 가보자 화장에 다녀 진짜 침대가 쫙 됐어.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수없이 약 대한항공만 400번 가까이 탔어요. 그게 400번 가까이 되는데 그건 딱 적혀나와요. 제 티켓에서 몇 번 타고 얼마 마일 얼마 타고 나오는데 저는 조종 못하는 한 번도 걱정 안 했어요. 왜? 조종사 딱 있으니까요. 죄 사하는 거나 모든 게 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심홍섭 형제가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짓고 악을 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거룩한 삶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홍석 형제한테 히브리 10장 14절을 펴줬어요. 시행기 얘기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 생활을 갖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6절이고 히브리 10장 14절을 읽어줬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온전케 하셨느니라. 시행제 예, 이거 읽어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하게 됐어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온전하게 돼 있는데 성경 말씀. 그런데 매일 술 마시는 사람이 온전한 소리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심이 있지. 온전합니다. 형제 온전해요? 안 해요? 온전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하다겠네요. 성경이 맞아요? 형제 생각이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그럼 온전해요? 온전하네요? 온전합니다. 아니 성경에 온전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온전하게 되었으면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 온전 안 해요? 온전 안 합니다. 형제하고 이제 그 성경 한 구절 놓고 한 20, 30분 싸웠어요. 자, 형제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형제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술주정하고 토하고 그리고 온전치 않고 형제 이렇게 되기 싫은데 그러고 하나님은 형제를 온전하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온전하지 않는데 온전하도 거짓말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형제 온전해요? 안 온전합니다. 형제가 너무 술하면 차마 자기를 온전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성경을 봐요. 하나님이 형제를 온전하다고 돼 있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온전하다고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형제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술만 사실인데 예수님 피로 온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형제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온전하다고 합니다. 온전합니까? 온전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요, 거의 밥 안 먹고 술만 마시던 사람인데 그 순간 술이 딱 끝나버렸어요. 제가 형제 보고 그랬어요. 형제, 다 그만둬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강남교회 와요. 선교학교 들어와요. 형제 그날부터 선교학교 돌아왔어요. 술 딱 끝나버렸어요. 그 전에 그렇게 술을 끊어도 안 됐는데 그 전에 술을 끊어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안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박옥수 목사 왜 오늘 저기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심씨 계십니까? 심홍섭 씨 계세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심홍섭 형제 친구는 있을 겁니다. 비슷한 사람. 내가 착해지려고, 내가 술 끊으려고, 내가 잘하려고, 내가 알고.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 하면 나만 못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저는 오늘 저에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시기에 제일 먼저 열두 제자를 택하시는데 그 열두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을 부른 장면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 지나가시다가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여기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검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지, 그죠? 예수님께서 고기 잘 잡는 사람 못 잡,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고 못 잡는 놈 보고 달 따르라 하는 거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려고. 왜? 잘 잡는 사람 오라 안 캐도 잘 잡는데 뭐, 그죠? 좀 가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깊고 앉았어요. 그물을 키워요. 그것도 못 잡아서 그래요. 그물이 진짜 다 새버려서 고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 와서 그물 깃는 이유는 밤새도록 못 잡는 고기 말 잡아서 얼른 고기 상하기 전에 갖다 팔아야지, 그죠? 소금치고 해야지, 그죠? 고기 못 잡는 사람 예수님 사람 나는 어부푸른 거예요. 저도요, 예수님이 제자 되려고 물고기 무지 잡았어요. 6.25 사변 때 저희들 학교가 불이 탔어요. 그래서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늘 학교 교실이 없어서 2부제 수업을 해요. 저는 오전에 학교 왔다 12시 딱 되면 마치고 집에 와요. 정신 먹고 새카만 삼베 팬티 하나 딱 입고 고기 잡으러 가요. 동생 데리고. 새망을 탁 쳐가지고 내가 한 4, 5m쯤 넓은 내가 있는데 한쪽 가야 딱 붙여놔요. 그래서 동생 뭐 이쪽에 막 물장구를 치고 오라 막 오르내리면 거기 다 흘러 들어와요. 새망 뒤에다 손바닥 딱 대면은 고기가 새망에 딱 부딪히는 감각이 와요. 그건 묵직한 감각이에요. 대는 막 햇빛에 비치는데 막 이런 고기 막 너무너무 신이 나요. 저는 거의 여름에는 물고기 잡는 걸 거의 세월을 다 보냈어요. 그게 싫으면 또 낚시를 해요. 이런 좋은 낚싯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나무 비 있잖아요. 대나무 기다리는데 그걸 아버지 몰래 하나를 뽑아요. 대나무 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낚싯대를 만들고 이제 낚시 줄은 없으니까 시멘트를 이렇게 꿰매는 그 실들이 갱질긴 실 그걸 가지고 낚시 바늘을 두 개 사요. 그것만 돈 주고 사고 그는 볼트나트 하나 주워서 추로 하고 던져요. 웃길 내놓으면 갑기 딱 재미있어요. 딱 보면 저건 붕어다, 메기다, 피라미다 금방 알아요. 메기는 입이 크니까 딱 뭐 웃겨 푹 떠. 이건 메기다 땡기면 막 메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붕어는 깜빡깜빡깜빡 하는 것도 있고 피라미는 말이죠. 막 좀 떠는 게 웃겨 푹푹푹 그래. 그 막 피라미 그건 안 잡혀요. 화는 막 낚시 탁탁 쳐요. 그러면 배 걸리든지 막 그런 안 그러면 막 그래. 그것도 이제 싫으면은 동생들이 사바구 파괴서 가져가서 웅덩이를 막아놔요. 막고 그 물을 다 퍼내요. 한 두세 시간 퍼면 웬만한 웅덩이 물이 다 나와. 나중엔 퍼다 신장 못더니 고기도 이런 게 잡혀요. 저는 고기 잡는 거 억수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고기 전도자 되고 싶은 분은 성교학교 돌리지 말고 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연습부터 좀. 저는요 마가복음 1장 오늘 읽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아야 빈배 돌아온 사람, 제대로 뭐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성질만 부리는 사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문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 한 분이 현대전선에 사장으로 계세요. 현대 대한전선에. 형이 저보 대한전선에 한번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고 좋으면 이번 여름에 장관으로 올 때 대한전선 견학 한번 오라고 가봤어요. 동을 가지고 녹이가 그만 이제 파이프 뽑아내요. 그걸 또 속을 막 열을 가닥으로 나누어요. 그 다음에 피복을 막 저런 저 방전되는 것만큼 피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바깥 옷을 입히면 전세에 큰 두루마리로 하나가 돼요. 대부분 해외에 수출하는 거. 그 한 뭐 마리 하나에 2억씩 뭐 3억씩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가 잘나고 못난 건 아무 상관없어요. 동덩어리 이만한 노시 있는데 노 동덩어리를 다 귀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골다로 굴러나와 그게 쪼개져가지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전선이 돼가 나중에 이만큼 굵기에 전선이 돼. 이 정도 굵어요. 딱 막힐해가지고 딱 만들어지는. 거기는 잘난 동도 못난 동도 뭐 많이 배운 동도 적게 배운 동도 상관없고 그 기계를 통과하면 아주 좋은 대한전선 제품이 돼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요. 30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30년 과정에 눈비를 맞으면 그런 그 과정에 테스트를 이제 몇 분 사이에 해요. 그래서 딱 허가 딱 테스트 끝나면 딱 이제 야적장에 딱 놓으면 이제 실어 가는 거예요. 대한전선 회사에서 동이 뭐 지가 잘난 놈이 있든 네모난 놈이든 세모난 놈이든 둥근 놈이든 아무 상관없고 우리 대한전선은 오로지 전선 하나만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대가리 나와요. 예수님도 대한전선처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뭐 성미가 급한 사람, 자주 하루에 12시 변덕하는 변덕쟁이 상관없어요. 더러운 살인수, 사형수 뭐 상관없어. 일단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술도 예수님이 끊게 하시고 담배도 예수님이 끊게 하시고 마약도 예수님이 끊게 하시고 죄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꼬박 술만 마시고 산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동안에 한 번 딱 시험이 든 적이 있었는데 좀 비즈니스가 막 어려우니까 마계시 아이 내일에 전도자 되겠나 비졌는데 그러면서 합천 내려갔어. 내려가지고 아나 전화를 보니까 술이 취해 있어요. 딱 한 번 시험 한번 들었어. 그리고는 다시 또 돌아왔어요. 앞으로 또 시험 한두 번 더 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온전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한전선 한번 가보세요. 잘난 동, 못난 동, 깨끗한 동, 더러운 동. 알겠어요? 큰 동 작은 동 상관이 없어요. 그 기계 시스템에 들어가면 뭐가 돼서 나온다고요? 아,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뭐가 돼서 나와요? 전선이 돼서 나와요. 대한전선이. 여러분들 지금 기계 안에 지금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지금은 아직 전선 모양이 덜 됐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코스에 되면 여러분 전선이 되듯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 앞에서 있는 박옥수 목사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직장도 없었고 놀고 있어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서 드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벽에 교회 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돌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1962년 그때 구원을 받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 찬송이 생각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때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 굉장히 마음에 존경했습니다. 저는 막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는 목사가 된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나 같은 인간 무슨 목사가 돼. 목사나 전도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감나 내가 이 몸을 드린 내가 무슨 일로 주의 일을 나 같은 걸 어디서 쓰시겠나. 나 같은 인간. 6.25 사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아버지 잃고 남편 잃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도 종종 볼일 있었던 집에 가보면 여자가 있고 남편 없는 집에는 지붕이 새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방구들이 새서 연기가 나오고 문짝이 부서져 여자를 고치면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한평생 남의 집 지붕 수리해주고 방구들 꺼진 거 고쳐주고 문짝 깨진 거 고쳐주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처럼 보인 거예요. 주님 그렇게 살아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다.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가 맞아. 내가 목사가 맞아. 내가 목사가 됐네. 내가 목사네. 희생한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나같이 못난 인간을 목사로 만들어 온 그 과정들. 대한전선에 구리 덩어리를 넣으면 그 나중에 전선으로 돼서 오듯이 형편없는 그 대한전선이 참 좋은 게 전기를 흐르게 하잖아. 전기를 연결시켜주잖아. 그죠? 전선이 KTX에서는 전선도 내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전선에 가보니까 구리 덩어리 있는 것도 있고 기계에 들어가서 이제 줄이 돼가는 것도 있고 아직 옷을 못 입은 전선된 것도 있고 옷을 입은 전선도 있고 마키에 말려있는 것도 있고 결론은 전선에 대해서 옷을 입고 그 둘레 감겨져서 툭 굴러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굴러나오도록 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안드레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게 없겠구나. 베드로를 부르듯이 안드레를 부르시듯이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있으시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 가을인데 순교 학생들하고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교회를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순교 학생들이 여행하면 너무 좋아해요. 왜요? 교회가 아마 예배 마치 먹을 거 주잖아요. 일단 선교학생들은 다 먹는 거 좋아하지만 더더욱이 선교학생들은 먹는 걸 좋아한다. 그걸 늘 기억하고 계세요. 선교학생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하면 버스 안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 끝나면 또 기도해야 하고 기도회 끝나면 또 다음에 간증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제 청송에서 점심을 먹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예배당 지금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헌당 예배를 마치고 안동으로 가는데 김영교 목사님이 그때 안동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전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안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김영교 목사님 나를 보고 목사님 예 안동 가는 중간에 우리 자매 집에 잠깐 들리면 되겠습니까? 어 그러라고. 그 이제 그때 우리 차를 안 가자 김동선 목사님이 승용차 가지고 그걸 빌려 가지고 새 차 산지 며칠 안 됐는데 김성은 목사님 뭐 운전하라고 했더니 막 고참차 고장 안 내려고 막 얼마나 기는지 막 그래 하여튼 따라갔어요. 앞에 이제 주인된 자매님이 탁 코란도를 몰고 가고 우린 뒤에 이제 따라 김영교 목사님하고 김성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김영교 목사님이 오늘 여기 우리 자매가 산 속에서 아주 험한 산이더라고요. 막 근데 사과 농사를 짓더라고요. 이 자매가 사과 농사를 짓고 너무너무 고달퍼서 안동 시내 와서 김영교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김영교 목사님 땅딸 보잖아요. 김영교 목사님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매님이 너무 행복, 그때부터 변했어요. 남편은 이제 막 반대를 무지한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는데 남편이 막 물을 데워가지고 막 뒤집어 씌웠다 하더라고요. 방에 나 더 부어가지고. 물을 뒤집어 난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강팍이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야? 죄 안 지어? 순 위선자들, 거짓말쟁이들, 이단들이야. 최근에 그 남편 마음이 조금 이제 낮아졌다 하는데 제가 청송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머리를 감기고 목욕을 시키고 아침을 먹고 오늘 박 목사님이 청송으로 안동에 오시는데 내가 말씀드려서 우리 집에 한번 오도록 할 테니까 당신 기다리라고. 그 이야기 김영교 목사님께서 제가 갔어요. 그 험한 산 속에서 막 산이 비탈진데 남편하고 둘이 사과 농사를 지도하는데 남편은 벌써 식물인간 된 지 오래고 그 자매가 막 그 험한 산골짜기 남편 없이 혼자서 그 사과 농사 지으면서 막 그러면서도 기쁨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날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남편이 그날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요즘 남편이 하루하루 다르게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한 문자를 보내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시몬 형제를 부른 것처럼 그 주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너무 반가워서 차 타고 가다가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막 기뻐서 어찌를 줄 몰라 목사님. 자매 남편 좀 바꿔줘요. 남편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젠 병자간에 막 힘,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목사님! 막 하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요. 술주를 매이면 어떻습니까? 깡패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들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아닌 배우지 못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택해서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면 잘난 거 못난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시면 똑똑한 똑똑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 지혜 없으면 지혜 주면 되고 수준병이 술 안 마시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종 만드시면 되고 그렇죠? 진흙 한 덩이로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것 만들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려고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귀한 복음의 일꾼 쓰신 것처럼 오늘 저녁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쓰십시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자신을 믿었지만 이제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귀한 일꾼을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